제5장 그리스도 대 교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은 탐구나 명상이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가 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위치.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에서 혹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기로 합시다. 기독교는 많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단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분별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기독교를 높이고 다른 종교들을 낮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객관적인 비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교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을 종교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유교는 단지 중국의 문화, 교육, 윤리,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자의 가르침과 교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반면에 공자 자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유교가 공자와 관계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자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교의 신봉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자의 교리를 이해해야 하고 그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하고 그의 책들을 완전히 알아야 하지만 공자 그 사람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자가 말하는 행동원리, 교리, 가르침 등이 유교의 본질이 됩니다. 불교의 교리. 다음으로 불교를 생각해 봅시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입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악한 사람은 죽은 후에 윤회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모든 것 중에서 강조하는 점은 교리와 이론입니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에 관한 역사와 전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이요 불교의 정수는 아닙니다. 불교의 중심은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도 오늘날 불교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못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교리와 가르침입니다. 교주들은 그들의 교리만을 남겼다. 도교나 해교 같은 다른 종교들도 같은 원칙입니다. 각종 종교의 교주들이 종교를 세우고 자기의 가르침, 교리, 규례들을 종교의 내용으로 남긴 후에 그 교주 자신은 그 종교와 분리되고 아무 관계도 맺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리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 때 교리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순전히 교리만 설명되는 구절들은 매우 드물며 사람들의 관심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신 그분 자신이며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위임장을 받습니다. 이 위임장이 유대인에게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위임의 보증으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나님의 표현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러한 일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믿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을 믿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너의 아버지, 어머니, 부인,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제자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직 그분 자신에게서만 나온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일찍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는 결코 그의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나를 사랑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마오메과 같은 다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도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만 그들의 교리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누구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한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여러 교리가 아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한 사람의 예수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단지 한 사람의 유대인에 불과합니까? 그분은 단지 한 사람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아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정녕 그 차이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다.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 신앙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더 주의하여 볼 때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성경의 중심이며 온 기독교의 초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펴기 전에 우리는 그 책의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미리기를 예비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곧 오리라 한 그리스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그분은 빛으로 불리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빛은 계시하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빛에 관하여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칠 때 그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빛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빛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모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느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이 교리라기보다는 실제의 사실임을 깨닫습니까? 예수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주님을 가리켜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뒤에 오신 그분은 요한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원래 그리스도께서 요한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전파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보다 먼저 계실 뿐 아니라 요한보다 너무 크신 분이므로 요한은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그분의 노예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시작됩니다. 거듭남의 교리. 이것은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자신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본적인 교리가 얼마 되지 않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은 중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유교나 불교에서도 거듭남에 대해 말하는 듯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지나간 것은 모두 죽은 어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것은 모두 오늘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들을 상의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나는 문제를 내놓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거듭남의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느냐 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늙은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영으로 나지 않는다면 그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난다 하더라도 육은 여전히 육을 낳을 것입니다. 오직 영이라야 영을 낳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남과 같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서까지도 예수님은 많은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단지 매우 간단한 사실, 즉 거듭나는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교리는 주님을 믿는 데 있음. 니고데모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이란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그분으로 귀착됩니다.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제 도둑이었던 어떤 사람이 훔친 그 물건을 오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어제는 첩을 두려는 생각을 하였다가 오늘 그 생각을 버리면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무엇이든지 과거에 하던 나쁜 짓을 그만두고 그것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지금부터는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당신이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만족과 지족. 거듭남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 부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자신의 소망이 다 이루어져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완전한 만족입니다. 그러나 이 만족은 일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족과는 다릅니다. 지족이란 사물을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즉, 어떤 일이나 물건을 주장하려고 애쓰지 않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많은 재산이나 높은 지위가 없어도 좋은 명예나 명성이 없어도 그저 사람이 평안히 살 수 있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지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이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영광, 명예, 부, 지위 같은 것 등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을 원하게 되고 1000만 원을 얻으면 1억 원을 꿈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당신은 이 갈증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놀란 것은 공자나 그 밖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은 지족하고 청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나 맹자 자신은 여러분이 원하는 지족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갈증을 푸는 것과 더분이 관계 있는 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면 갈증이 풀리는 물을 갈망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생수를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교리를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교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만일 내가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즉시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품행이 바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6이나 가졌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로 만족하지 못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한 남편이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편이 그 여자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는 첫 남편에서 두 번째 남편으로 그 다음에는 셋째, 넷째, 결국 여섯 번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는 사실은 물을 마시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그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 여자의 인생이 바뀐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자는 만족했습니다. 그 여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 여자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말하자 그 여자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자는 이분은 선지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낱 선지자가 아님을 보여주시려고 그 여자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죄인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회개하고 행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은 동네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에서 나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이미 알았으면서 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습니까? 어쨌든 그 여자는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리러 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는 교리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얻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느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좀 더 보기로 합시다. 5장에서는 주 예수님이 몇 가지 교리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5장도 역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문제입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사모하지만 성경은 주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6장을 볼 때 이 문제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교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오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담긴 뜻을 압니까?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으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교리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또한 갈증을 푸는 물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미친 사람도 아니요 거짓말쟁이도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가르침을 연구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 질문, 즉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선포하신 것은 그분의 교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초점은 교리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었습니다. 교리로 말하자면 공자와 맹자의 책들은 철학과 윤리와 도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냐입니다. 당신은 압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분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그분의 말씀은 더욱더 특이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그분이 주는 떡은 바로 그분의 살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렵다고 말한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그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라마를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그 밖의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중국이나 그 밖의 어떤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후 6장 52절에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만 자신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그분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영생하리라. 그분은 생수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느 축제일에 왔지만니 나 자신이 군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오.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 나를 상해에서 온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 유대인 중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은 한 가지 문제, 즉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도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이 교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빛과 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게 됩니다. 단지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은 또다시 혼동했습니다. 그분이 가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은 어디인가. 그들은 그분이 자결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곳이 자결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유대인들도 자결해서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갈 수 있는 그곳에 그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그곳에 그들이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인이나 행음의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은 중요하며 후반절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문제는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그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인 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믿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나사렛 예수가 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그이라고 말했다. 여러 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역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된 사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그들은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치료받은 그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하시니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절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일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모든 구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사실에 관한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10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문제는 여전히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대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으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며 그들은 그분의 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의 전체적인 기초는 바로 이 문제 위에 세워집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평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 위에 달려있다. 12장에서 예수님은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분을 보내신 분이 그분 위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빛도 또한 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빛 속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그분을 믿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항상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또다시 그분은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중한 죄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요, 죄도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책망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허무한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